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도쿄에서 미일 안보 협의회를 열고 북한 비핵화와 중국 대응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이날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통제를 약화시키거나 현상 유지를 변경하는 어떤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5조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시행된 중국의 해양경비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과 활동에 반대하는 한편 홍콩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장관들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가 즉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모테기 외무상과 한국 등과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북한 문제에 동맹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영내 동맹인 호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중단할 때까지 미중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자 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미중 간 모든 회의에서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8년 중국 통신 제조업체 화웨이의 5G 사업 배제 조치로 시작된 호주와 중국의 갈등은 지난해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포도주와 보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항구에서 호주산 석탄의 하협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런 정책이 해결되고 호주와 중국 간 보다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확립될 때까지 대중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과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영내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포고되지 않은 경제적 조치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저항 시위에 대한 군부의 총격으로 주말 동안 70여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어제 적어도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오늘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의회의 집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월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8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서는 어젯밤 군부의 야간통행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군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곤 등에서는 오늘 사망자들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일부 사망자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또다시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 발라드 지역의 공군 기지가 7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발은 미군이 머무는 공군 기지에 떨어졌고 나머지 2발은 미군 기지 외부에 떨어졌다고 현지 보안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일부 주택이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의 에르빌 국제공항과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이 있는 서부 군기지를 비롯해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보안 당국은 배후로 친이란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이라크에서 미국인 등에 대한 어떤 무장 공격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각 나라의 백신 접종을 계속하도록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의 이 같은 권고는 백신 접종 후 혈액 응고 장애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 문제 등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맞춰 동맹과 함께할 때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도 짧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최고는 3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과 중국의 부상 등이 도전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양국은 미일 동맹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3자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2+2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은 도시미스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중국의 부상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미일 두 나라에게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alliance matters deeply to the United States and to Japan. And after today, I feel very confident in saying
블링컨 장관은 오늘 이후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영내 해상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동맹과 파트너에 관심이 많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동맹들의 말을 경청하고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매우 강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날 일본인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일 그리고 미한일 세 나라가 계속 협력해 나갈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한국을 포함한 미한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engaged bilaterally with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ve also done it trilaterally. And that continues.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로 관여했으며 동시에 3자 방식으로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이 판단할 때 지속적인 3자 협력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점에 있어서도 이 동맹보다 더 큰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도전에 동맹으로서 접근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효과적이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다면서 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spoke on a number of issues to include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모든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방부에겐 지속적인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적 역학관계에서의 경쟁은 팀워크와 협력의 정신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신은 일본과의 동맹의 특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o reduce the risks of escalation, we reached ou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rough several channels.
긴장 격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관여를 위한 미국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추가 압박 방식이 효과적일지 타당한 외교적 경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토 작업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새 대북정책 검토를 위해 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북한 정책에 관여했던 많은 전직 관리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와 남동생 요코타 다쿠야 씨가 1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조셉 영 일본 주재 미국 대리 대사가 밝혔습니다. 영 대리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 편에 계속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귀국시키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모든 납북자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조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5명은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8명은 사망했고 5명은 돌려보냈으며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남북교류 창구인 대남기구 폐쇄를 예고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제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비난 담화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는 8차 당대회 폐막 직후인 지난 1월 13일 한국 군당국의 북한 열병식 정황 포착 등 발표에 대해 비난한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이 돌아올 수 있음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면서 앞으로 한국 측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파기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자신들을 적으로 대하는 한국 정부와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 데 대해선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도 짧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식 메시지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미한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측은 그 북측의 우려 제기에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내용을 충분히 상기시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게 이제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가 조기에 개선되고 비핵화 대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17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담화가 미한연합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미한 2+2 회담을 앞두고 나온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면서 이들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담화가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다며 한국정부를 흔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통일부의 카운트 파트너에 대한 조평통에 대한 얘기는 역사상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현 정부의 임기를 거론하면서 조평통과 금강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는 사실상 이제 임기 내에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뭐 선언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담화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모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대남 강경 입장이 확고하다는 의미라며 예고한 대남기구 폐쇄 조치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번 담화가 미한연합훈련을 구실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 방한 시기에 맞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려는 압박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2 이제 한미 국방외교 장관 회담을 앞두고서 자기들의 그런 단호하고도 근본적인 입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시 안 하고 넘어가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이 시점에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대남 공세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되었다며 이번 담화는 한국을 빗대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선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대남 메시지에 비해 대미 메시지의 비난 강도가 절제된 수준에 그쳤다며 단기간 내 군사 도발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통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포함해서 할 거면은 훨씬 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들을 부과해서 얘기를 하죠. 남북 군사합의 폐기 그거를 미래형으로 썼다라는 거는 글쎄요 뭐 좀 조절을 했고 당장 어떤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의미를 읽히네요.
미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에 대해 접촉 제의를 한 사실이 공개됐고 북한도 이번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식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미북 간 신경전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분명해지기 전까지 경제난 등 내부 문제 대처에 집중하면서 대미 도발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며 진전을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 중순 이후 긴장 격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접촉 시도에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무반응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FK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5일 VOA에 북한인 바이든 행정부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의 순방 결과가 나오고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그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의 양보, 특히 대폭적인 제재 완화 조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는 관심이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무엇을 올려놓을 준비가 됐는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스 국장은 이전에는 미 정보국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협상의 시동을 걸곤 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이후 시대, 즉 미북 정상회담이 이미 열린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하기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졌으며 진전을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국가안보정책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대응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BID가 여전히 생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면 관심 없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무반응을 중국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심각한 경자난에 빠진 북한이 밀수를 통해 생존하고 있으며 이런 밀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할 때만 가능한 만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중국의 비공식 지원은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경제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철저한 봉쇄로 내부 상황이 악화돼 북한 스스로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헤리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은 북한 내부가 붕괴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1990년대 대기근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그간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미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제재 장기화와 맞물린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에 따른 복잡한 북한 내부 상황이 미국의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한 이유는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 확실하다며 비핵화는 북한의 협상 의제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 등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에 맞춰 동맹과 함께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에게는 양자 동맹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 간 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미국의 파트너십은 세계 속 전력 승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동 기고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15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지는 두 장관의 일본과 한국 순방에 맞춰 작성됐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장관급 순방인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 군에서 전력 승수라고 부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 할 때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이나 협력국의 연결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런 관계를 등한시하는 건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자 관계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며 미국은 동맹들 간의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세계는 현재 변곡점에 있다며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이 민주주의냐 아니면 전제주의냐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합심해 우리 국민들과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주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세 나라의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세 나라 외교관들과 국방 지도자들이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짜고 있으며 세 나라는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고 그 가치가 도전을 받을 때는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세계 지정학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에 고정돼 있는 게 미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는 일본과 한국, 미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모든 나라가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 원하는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협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의지를 지나치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의 적극성과 위협에 대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동맹들이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끌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중국이 신장과 티벳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조직적으로 홍콩의 자주권을 약화시키는 것,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남중 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맹이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14일 두 장관이 일본에 도착하기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미국과 일본 동맹은 지난 60년 넘는 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나 기후변화에 함께 맞서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폭넓은 세계 사안에서 3자 협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고 효과적인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3자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와 여성의 지위 강화, 기후변화 대응, 영내와 세계 평화, 안보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법치 촉진 등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밝힌 전력 승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 단어를 빈번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4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군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력 승수와 같다며 이 같은 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전력 승수를 임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부대 사기와 정보 등의 요소가 해당되지만 최근에는 조기경보기와 GPS 등의 자산 또는 기술과 전략조합도 포함되며 각 요소들의 연결망 통합이 핵심 전제입니다. 가령 전문가들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대표적 전력 승수 무기로 꼽고 있는데 자체 전투 역량 외에 통합된 감지 센서를 통해 지상 요격기 또는 다른 무기체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전체 타격 역량을 배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력 승수 개념을 동맹에 적용하는 발언을 늘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0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력 승수로 활용할 수 있는 영내 동맹과 우방간 연결망 구축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r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promoting an interconnected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that can serve as a force multiplier.
모든 영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 보장,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 증진과 더불어 전력 승수 기반 연결망 구축이 영내 공동 목표를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지침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의 군사적 적용은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일 영내 동맹들과 지휘 통제 관점에서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임무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영내 핵심 미군 훈련장들과 일본, 호주의 훈련장들을 통합해 동맹군의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ntegrating our U.S. Rangers in the region with Allied Rangers in Japan and Australia will allow us to advance joint and combined.
일본과 호주군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통합된 미국과 연합군이 모든 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정기적으로 과시해 잠재적 적성국들의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합동 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 태평양 미사일 훈련장과 포아쿨로와 실사격 훈련장, 화자레인 훈련장, 연합, 합동 군사 훈련장을 동맹군과의 통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 VOA에 미 정부가 강조하는 전력 승수란 기존 영내 양자 동맹 기반에서 탈피해 다자적 구조에서 각 동맹과 우방들이 유기적 역할 분담을 맡아 기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Each nation contributing what it, you know, what it can within its area of expertise and within its capability to.
그렉슨 전 차관보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위로 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 ZC2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 합동군뿐 아니라 향후 동맹군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기반 정보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예고한 동맹군과의 통합된 훈련장 구축도 집단 안보군으로서 기존보다 작전 속도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동맹에 적용할 수 있는 전력 승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추구하는 다자적 연결망 구조는 일부 연결된 교점의 안보 취약성이 전체적 안보 위험 확대로 번질 수 있다며 전력 승수 개념이 향후 군사 부문을 넘어 경제, 외교, 안보로 확대되는 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China is able to get Huawei established throughout South Korea, all information coming over the network is potentially.
가령 한국의 기업이 중국산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장비를 도입한 경우 미국뿐 아니라 전체적인 연결망 안보의 취약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동맹들보다 연결망 접속 허가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영내 역학관계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안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동맹일수록 향후 군사 부문뿐 아니라 대외 경제 정책 등을 둘러싼 정보 공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럽연합이 인권유린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그동안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보인 관심을 고려할 때 대북 인권 제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전 세계 인권유린에 대해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최근 인권유린에 연루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EU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대한 VOA 질문에 15일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서 폴리티코는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EU가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수단 등 6개 나라 개인 10여 명과 3개 단체에 대한 제재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지노스키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EU가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의 일환이라며 EU가 이달 초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리 독극물 테러 사건 관련해 러시아 당국자 4명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나발리 사건에 대한 제재는 EU가 세계 인권 제재 체제 하에서 첫 번째로 가한 제재로 이는 마지막이 아니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카지노스키 대변인은 이어 EU 이사회는 추가 제재 지정이 가능한 빨리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보도에서 거론된 북한 등 특정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통해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여행 금지 혹은 자산 동결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에릭 볼바흐 독일 베를린 자유대 박사는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EU의 대북 제재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which are debated now is so to say an additional layer of a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 of the EU.
그동안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춰 이루어졌다면 최근 논의되는 인권 관련 제재는 북한에 대한 EU의 포괄적 제재 체제의 층이 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EU의 대북 인권 제재가 발표된다면 이는 UN의 대북 결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바 박사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제재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유럽에 보다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oubt if that is actually an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안토니 본다지 연구원은 EU의 대북 인권제재 움직임에 관한 보도는 EU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다지 연구원은 EU는 그동안 매년 UN 인권이사의 대북 결의안을 지지해왔으며 특히 북한과의 관여와 관련해 인권 문제를 핵심 요소로 꼽아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유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예레보리 대학 위뎀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2021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0.01점으로 에리트리아 다음으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북한과 에리트리아 등 24개국은 폐쇄 전체주의로 평가됐습니다. 1위는 0.88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미국은 0.73점으로 31위, 한국은 0.79점으로 17위를 기록했고 이들 나라를 비롯한 32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위뎀 연구소가 5년 전에 발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자유, 평등, 참여,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위뎀 연구소는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 추세가 2020년에도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유민주주의에 준 직접적인 영향이 2020년에는 제한됐지만 장기적 영향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을 기리는 추모의 벽을 건설하는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총 2,2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공사는 내년 여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 DC의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설하는 공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이름과 미군에 배속돼 함께 싸우라 전사한 한국군인 카투사의 이름을 새겨넣는 사업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574명과 카투사 7,200명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경사진 화강 안판으로 만들어지는 추모의 벽은 기념공원 내 추모의 못 주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국립공원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또 추모의 벽 건립과 함께 기존 기념공원 역시 재단장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2,200만 달러는 전액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1단계 공사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여름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2016년 2월 24일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어 상원도 같은 해 9월 19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다만 추모의 벽 건립에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한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미국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던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군 전몰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미한 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을 강타한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로 이동해 16일과 17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남북한의 황사 소식이 있죠?
네, 16일 새벽부터 한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돼 17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TV를 들어보시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황해 남북도를 위주로 소이안 지역과 자강도에서 황사 현상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야외 유동을 적극 제한하고 특히 건설장들에서 건설자들이 야외 활동을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상청은 17일부터 전국의 황사가 점차 약화되겠지만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이후에도 약하게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환경부는 전국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일어난 흙먼지죠?
네, 사막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기류가 생기며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고 그때에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14일부터 강한 바람으로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했고요. 바람을 타고 남하에 15일 새벽 중국 베이징에 도달해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를 일으켰습니다. 강한 북서풍을 탄 황사는 베이징과 텐진을 거쳐 16일 한반도로 이동합니다.
중국에서 이번 황사가 큰 피해를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로는 가장 강하고 범위도 넓다고 밝혔는데요. 15일 오전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은 최악인 심각한 오염 수준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치인 500에 달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각급 학교에 실외 활동 중지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비정부기구 생물다양성 보존 및 녹색성장재단의 조우진팡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Yellow and all the weather. It's full of very tiny sand. All the building, everything turns yellow.
조 사무총장은 대기에 매우 작은 모래가 가득 차 있고 모든 건물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해 자신뿐 아니라 베이징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就是看到就觉得是世界末日嘛，然后。
또 베이징 시민 플로라 조우 씨는 지구 마지막 날 같다. 이런 날씨에는 정말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미세먼지가 물러가니 황사가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한반도에서는 지난 8일부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 물러났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는 크기에 있습니다. 황사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미세먼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황사의 흙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면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미세먼지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크기가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몸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사에는 오염물질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사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가면서 중국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동반하는데요. 특히 중국 동부 공업지대를 통과할 경우 납, 비소,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아울러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고 긴 소매 의복을 입어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요. 밖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물론 잘 씻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카락도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세안도 꼼꼼히 하고 온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또 황사에 노출돼 오염된 물품을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황사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물질을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 미역 등 해조류와 과일, 채소는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깥에 먼지가 많은데 집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내에서는 창문과 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또 실내에 물을 뿌린 후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고요.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창문과 창틀을 물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제이크 김씨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지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보통 얘네가 이제 뭐 먹을 때 그 얘기를 더 자주 해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바나나를 먹거나 뭐 귤을 먹거나 뭐
아이스크림 먹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애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야, 쟤네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북한의 간식이라는 게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장마당에서 파는 몇 가지 뭐 꽈배기나 뭐 빵이나 뭐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런 남방 과일 사실 먹기가 힘들거든요. 바나나, 귤 뭐 이런 게
비싸니까 엄청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난생 처음 엄마 아빠가 돼본 제이크 씨와 지연 씨. 먹고 싶은 건 먹고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도 쟤네만큼 저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그 삶의 어떤 생활 전선에 먹고 사는데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삶의 피로에 애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애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이런 게 여기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쟤네는 아주 너무 사랑받고 아주 이쁘게 입고 이쁘게 자라고 세상 부러운 거 없이 먹고 이러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야 얘네 살
유학생으로 왔지만 6년여 시간 동안 미국을 경험한 후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 정착을 결심한 두 사람.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아이답게 성장하게 하는 미국의 교육 방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 가서 느꼈던 게 한 3개월 동안 미국인 가정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 집에 그때 12살인가? 야, 얘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학교 오면은 친구하고 그 숙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준 숙제. 그거 뭐 한 시간? 뭐 길어봤자 한 시간 정도 하고 애들끼리 노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게 너무 대조적으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 애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학교 갔다 하면 밥 먹고 학원 가야 되잖아요. 11시까지 학원 다니거든요. 걔는.
또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도 두 사람에게 맞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유와 절제된 자유가 몸에 밴 아이들의 인성이 어떤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미국인 부모들의 인성 교육이 바로 자녀들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이크 씨와 지연 씨의 탈북 난민으로서의 삶은 지난 2018년부터 유타주 현지 언론과 한인 단체에 의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신문은 두 사람의 탈북 이야기와 유학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북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의 연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 혹시 피아노 가이즈라고 아세요?
예, 알아요.
분 중에 그 스티브라고 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저희 학비를 내주셨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그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분이 그 학비를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애들이랑 집에서 막 쿠키랑 만들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다 쓰고 일일이 손편지로 그것을 수백 장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사과 이렇게 초콜릿 이게 사과를 초콜릿을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만들고
그것도 집에서 다 집에서 만들고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을 다 들고 매 집마다 가가호호하면서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왜 돈이 필요한지를 가서 설명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 문을 이제 두드리게 하고
다섯 명인가 있는데 애들과 같이 그것을 다 만들고 그 집 그 사모님까지 다 해서
우리 기사 난 거 있어요 신문에 여기 유타 신문에 그 신문을 어려가지고 그걸 어려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 학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2, 300집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네, 근데 그 애기가 막내 애기가 이제 5살짜리 여자 애기인데 그 애기가 문 두드리고 이래 손님이 나오 사람들이 나오면 그 우리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걸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그게 만약에 뭐 5불이라 그러면 뭐 50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학비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그 피아노 가이즈 그분 집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김지연 씨. 수천 달러에 이르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섯 살 난 딸부터 온 가족이 들였을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 감동과 여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 부부의 한 학기 학비 전액을 마련해준 미국인 가족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음악 그룹 피아노 가이즈의 첼로 연주자 스티븐 넬슨 씨였는데요. 스티븐 넬슨 씨의 페이스북 성탄절 게시물 가운데 하나는 어린 딸이 캐러멜 시럽에 담근 사과를 들고 웃고 넬슨 씨의 아내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제이크 김 씨 가족을 놀라운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북한을 탈출하여라는 말과 함께 그들의 용감한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넬슨 씨는 결혼 전 한국에서 선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적었는데 그의 기부에 대한 동기가 한국과의 인연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 목표 금액이 꽤 높은데 모금액은 전액 김 씨 가족에게 보내질 거라는 게시물은 큰 호응을 얻고 실제 목표 금액을 채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부모의 역할이 그냥 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이나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돈 학비를 대학에다 그냥 내주는 게 아주 깔끔하고 그냥 편해요.
편하죠.
그분이 며칠 동안 뭐 며칠이 아니야 뭐 한 한 달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하셨거든요. 애들 한 대도 어떤 그 나눔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애들한테 우린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희생, 봉사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가르친 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더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더 고마운 거예요, 저희는.
학비를 도와준 미국인은 넬슨 씨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지연 씨와 제이크 씨. 두 사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정말 천사들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심성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잘 경험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희가 어떻게 나쁘게 살래야 살 수 없어요. 저희가 뭐든 해야 돼요. 진짜.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세상은
이게 험하지, 이런 생각.
치열하고 세상은 험악하고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지연 씨는 우리도 어느새 나눔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을 달라지게 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내린 선택을 부모로서 지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학생 부부 제이크 김 씨와 김지연 씨의 마지막 사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5년 3월 16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 6월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패전국 독일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총 5편, 440조, 1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약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됐습니다. 이 조약에는 전쟁 책임 문제, 유럽의 영토 조정, 전후 평화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구영토와 식민지는 재분할됐으며 독일에 대한 군비 제한 및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고 독일 국민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이며 국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35년 3월 16일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하고 4년 만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됩니다. 1751년 3월 16일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이 버지니아주의 외할머니 집에서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뉴저지 대학으로 불린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공부했습니다. 1776년 버지니아 주 헌법을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대륙회의에 참가했고 버지니아 주 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각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재헌회의가 소집됐을 때 당시 36살이었던 매디슨은 토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 존 레이와 함께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 논문집을 집필해 재헌 헌법의 인준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후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지내고 1808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영국 해선이 미국 선원을 강제 징집하고 화물선을 납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1812년 영국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